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고 윤택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지요. 건강도, 우리의 삶의 안정도, 좋은 환경도,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삶을 참 더욱더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한 관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깁니다.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그 만남을 이어가냐 따라 인간 생활의 행복과 불행 또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혀왔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떠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예들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나오면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줬던 바나바라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가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삼손이라는 사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런 나시른의 사역이 있었지만은 데릴라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며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비참한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를 도와줬던 다윗이라는 젊은 자의 만남이었고 또한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만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친아들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과 친구로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요나단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기의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요나단의 어마어마한 도움과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요나단은 앞으로 사울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문이 망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후손을 다윗에게 맡게 두고 다윗은 그와 맺은 생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그 후손들을 지켜줌을 통해서 지키게 됩니다. 얼마나 죽음 위에도 이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지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그 사랑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을 끝까지 섬기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나였으며 내 주약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주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런 질문을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고 무엇 때문에 네 아버지가 나를 오해했든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토록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암살단을 계속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보내냐 이런 질문을 요나단에게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주 말씀을 19장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가 사무엘 선지에 살고 있던 라마 나윗에 계속 무작정 숨어 있을 수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사울과의 문제를 숨어서 그냥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외국 나라로 도망치려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가 이처럼 극도로 위태위태하게 됐는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갑작스런 충동에 의해서 그런 악신에 시달려가지고 나온 반응인지 아니면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그런 계략이 있는 것인지 요나단을 통해서 알기 원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칼을 빼고 창을 던지며 싸울 수 있는 방편이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자신도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한 자신 뒤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승리를 이룬 경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은 다윗을 10번이나 암살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3번이나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악령이 떠나도록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게 되고 그때에도 다윗에게 창을 던지 죽이려 했었습니다. 2번이나 블레셋 전쟁터에 보내기도 하고 다른 한 번은 암살범을 집에 보내가지고 밤새 몰래 죽이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곳까지 라마 나유대까지 계속 군인들을 보내고 그것도 실패하자 자기도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압도하셔서 그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암살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예언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데 마음이 변했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윗을 떠나 집으로 다녀왔습니다. 암살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온 두려움, 불안감 속에서 다윗은 인생에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을 떠나 도망자기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상황이 지금 그 방향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성급하게 앞서가지고 무작정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우선시 되는 질문이 있고 그 대답을 받아야 됐어요. 그 내용은 과연 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는가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던지는 창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육신의 안락함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힘든 자리에서 내리는 결정권도 나에게 있지 않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 뜻이라면 개인적인 감정,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다윗을 칭찬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놀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암살하는 사울을 떠난 결정 그곳에서 내 뜻이 내가 사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자신을 서너 번 살해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섬긴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누가 그 사람을 정당한,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세 번 떼어먹었다 했는데 네 번째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빌려주는 것도 하나님 뜻에 붙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임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에게 권위를 세워 위임을 대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 믿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통치자와 직장 상사 등의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군대에서도 리더를 통해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해도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떠난 곳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 권위 무조건 따라라 이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주님 뜻,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을 기대하시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받은 권위가 성경적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에 벗어나게 된다면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가든지 어디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그 결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여러분을 바로 사울 옆에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광야 생활로 밀어붙이면서 훈련시킬 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돈을 아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생활은 늘 쪼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가정에게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늘 힘들어하고 이 골치 아픈 일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힘든 환경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내 안은 교만, 불순종, 죄성과 같은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뜻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작정 힘들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식과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겪으셨을지 알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지 말 것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질서도 하나님의 뜻도 무시되는 인간 중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어떻게 돼요? 내 뜻과 내 감정, 나의 죄의 기질이 나타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겸손히 그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리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나단이 보여준 참된 사랑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유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유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냥 단순한 아끼고 귀하게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19장 1절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말합니다. 심히 좋아했다. 영어성을 보면 delight much in David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는 함께 힘들어하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은 둘째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로 올릴 때 가장 가슴 아파할 대상은 사울왕도 사울왕이지만 요나단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왕 자기 아버지가 떠나면 왕이 계승 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을 해서라도 떨어뜨려야 됐었어요. 유나답지에 보면 다윗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사울과 핏줄의 인을 끊어버린 이 딸지라도 좋은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사랑의 관계를 선택하겠답니다. 다윗은 유나단을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유나단이 다윗의 신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친구로 선택하고 그를 어떻게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나단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던 거예요. 유나단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자신의 권력에 라이벌인 다윗과 뜻을 같이 하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돕기로 결단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역사가 이제는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 나로 오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내가 강제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꺾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윗을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윗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력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영접하고 순종하며 다윗을 옆에서 돕는 동역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승리하는 날 자신의 생명과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유언적인 부탁을 하게 되고 다윗은 유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그가 친구 유나단과 맺은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약속을 맺게 됩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2018년 한국의 시장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한 기업에서 한국인 성인 천여 명을 서베이를 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천여 명 가운데 73%는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57%는 나는 나의 인간관계에 만족한다. 후하게 점수 준 것이지. 나는 다른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다. 이런 응답자가 8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44%는 나는 더 많은 친구를 만들고 싶다. 또한 44%는 나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싶은데 어려움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반응은 나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좋은 친구를 통해 인간관계를 좀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관계가 힘들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좋은 기쁨과 은혜가 있는 인간관계 형성하는 비결,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붙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든룰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율법과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계명, 명령 이것을 압축해서 주시는 성경의 중심 계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들은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사랑, 먼저 내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은 사랑은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먼저 그 관계에서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기대하고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냥 분명하게 심플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기대와 필요와 조건을 먼저 앞서우게 되면은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관계는 계속 복잡해져요.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하면 인간관계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 긴장이 돼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자기의 계획이나 우선순위와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이런 말씀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 하루아침에 서로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이런 친구 관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지금까지 평생 원수지간으로 계속 싸우고 경쟁하다가 어느 날 우리 친구 하자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우리 친구하자 친구야. 그러나 속으로는 미워하고 질투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아주 오랜 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그 황제 왕실의 음악을 담당했던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라는 그런 참으로 훌륭한 아주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신앙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이상하게 삐뚤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차르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7살에 교향곡을 작곡하게 되고 12살에 오페라를 작곡한 천재적인 음악가지요. 이 살리에라가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면서 그를 향한 질투의 감정이 휩쓸리게 됩니다. 살리에라는 하나님은 왜 모차르트 같은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나에게 주지 않으셨는지,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재능을 일찍 발견해가지고 좋은 음악적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어릴 때 혜택이 없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요. 살리에라는 자신의 음악적인 한계에 절망하게 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모차르트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모차르트에 피해를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 살리에라가 모차르트보다 더 성공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살리에라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그 황제의 그 왕실에서 궁정의 악장이었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저 작곡가였어요. 실제로 그는 모차르트는 평생 가난하게 병들며 살다가 유럽계의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누가 더 부러워해야 돼요? 모차르트가 더 살리에라를 더 부러워해야 되죠. 나 같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데 왜 저 살리에라는 그렇게 잘 나가게도 돈도 많이 벌고 나는 이렇게 계속 가난에 이 병중에 시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한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내가 도저히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잡을 수 없다는 그 좌절감이 살리에라를 불행한 인생으로 계속 몰아세우게 된 거예요. 천재와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배고픈 것은 잘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이기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풍성한 관계의 기쁨, 행복을 빼앗는 함정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의 어둡고 삐뚤어지고 악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요나단을 통해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함께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감춰진 마음을 보여준 영적인 거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놀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미워하고 질투하는 육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단에게 붙잡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비극 가운데 하나는,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다른 것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대체하려는 것이죠. 어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사용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은 세상에 종말, 말세가 오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마태복음 24장에 전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게 될 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지는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조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어두워지고 아주 왜곡됐다는 것이죠. 원한을 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 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아, 세상이 지금 종말인가 가까워지는거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참된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를 떠나 진정한 친구 관계를 원하신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주 피상적인 사람입니다. 참된 사랑은 나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매니페스트 해주셨어요.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입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가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사랑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껌처럼 버립니다. 조건에 맞추면 언제든지 떠나고 그냥 무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떠나기로 했을 때도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은 지금까지 함께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앞으로도 이 세상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그 영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자식인 인간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다 씻어 내려주시고 존귀한 아들과 딸로 삼아진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망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된다.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2절,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친구 관계를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 역사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랑은 아주 이기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끝날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사랑보다도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주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어떤 길을 갈지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에서 주님 몸든 교회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10월 한 달에도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